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추락 사고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저지른 것임을 뒷받침해주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프랑스 조사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조사당국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전날 수거한 사고기 비행 기록 장치를 1차 분석한 결과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조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자동 항법 장치를 재설정하고 속도를 계속 높여 하강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 장치 분석에서는 사고기 기장인 패트릭 손드하이머 조종사가 조종실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안에 있는 루비츠 부조종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독일 검찰은 어제 루비츠가 사고 비행 며칠 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자살과 조종실문 보안체계 등을 검색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긴 어제까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9,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6,104개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또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량을 현재의 만 킬로그램에서 300킬로그램으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에서 5시 사이 서해 동창리 일대에서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40km에 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도 같은 종류의 발사체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에 난입한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14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냐 정부는 보안군이 대학을 습격한 알샤바브 무장 요원들과 15시간 교전을 벌인 끝에 대학생 500여 명을 구출했지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에 가담한 알샤바브 요원들은 모두 4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폭탄을 몸에 두른 채 저항하다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학생들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로 분리한 뒤 기독교도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해 소말리아의 정부군을 파병한 케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반도 군 검문소 몇 곳이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과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 15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지하는 무장단체들은 시나이반도에서 이와 비슷한 테러를 벌여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시나이반도에서 증가하는 무장단체들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몇 달 새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이 오늘 부패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융캉이 고위직에 재임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우융캉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3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 사회의 흑백 갈등을 보여줬던 이 퍼거슨 시 사건, 흑과 백의 갈등을 포함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국민으로부터 이 미국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피소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요,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한 독일 기자가 당시 경찰에 체포돼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유치장에 갇혀서 벽면에 쇠사슬로도 묶여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수모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퍼거슨 시의 경찰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곧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라라는 식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독일 기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경찰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경찰의 언론 자유 침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기자들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인 기자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취재 기자들을 체포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면서 독일 기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흑백 갈등 논란을 일으킨 퍼거슨 시 경찰, 이번엔 언론 자유 침해라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9도에 봄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천둥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내일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7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겠고 기온 6도에서 12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7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마크 앤토니의 노래 You Sang To Me 준비했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Cause I promise you thi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가 최근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교자유법안의 문구를 수정한 종교자유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전쟁터 배치와 군인 자살률 사이에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에서 입안된 종교자유법안으로 인해서 한 주 내내 미 전국이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 차별 논란으로 들끓었었는데요. 두 개 주가 드디어 법안 내용을 고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디애나주 의원들이 어제 2일 오전 개정안을 놓고 오랜 논의를 벌인 끝에 하원에서 찬성 66, 반대 30, 상원에서는 찬성 34, 반대 16으로 이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디애나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곧바로 마이크 펜스 주지사에게 넘어갔고요. 펜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아칸소 주의회에서도 어제 오후 새로운 개정안이 당파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서 에이서 허친슨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예, 먼저 인디애나주를 보면요. 사업주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종, 종교, 신체 장애나 개인의 성적 취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 입주자, 손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교회나 교회 부설 학교에는 이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아칸소주의 개정안 어떻습니까?
예, 아칸소주는 인디애나주 개정안과는 조금 다른데요. 인디애나주가 종교나 성적 취향, 인종 등으로 인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과는 달리 아칸소주는 앞서 법안에 있었던 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자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네.
아칸소주의 이 개정안은 연방 종교자유법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현재 아칸소주에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해서 민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 안으로 이와 관련해서 입법화 노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에이스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 본의 아니게 요 며칠 참 전국적인 관심 인물로 떠올랐죠.
예, 이번 논란이 가장 먼저 점화된 곳이 바로 인디애나주였죠. 예. 예, 마이크 펜스 주지사가 지난주 이 종교 자유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 법이 과연 종교의 자유냐, 동성의 차별이냐를 놓고 거센 논란이 시작된 거였는데요.
네.
예, 펜스 주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주의회 의원들에게 이 법안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일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지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펜스 주지사는 어제 개정안의 서명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번 논란이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인디애나주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벌어진 건 정말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디애나가 이런 우려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당초 법안을 제안했던 인디애나주 하원의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예, 브라이언 보스마 공화당 의원인데요.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종교자유회복법을 이 차별의 수단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보스마 의원은 인디애나주는 그 누구에 대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도 서명을 한 이후에 관한 입장을 밝혔네요.
예, 허친슨 주지사는 이번 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원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며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좀 개정법으로 일었던 논란 좀 가라앉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단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곤 있지만요. 법안을 반대했던 모든 단체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고친다, 이 바로잡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건데요.
네.
예, 이들의 주장은 종교자유보호법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고 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업주들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성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보수적인 단체들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정한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민의 권리를 불공정하게 빼앗은 조작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논란이 당분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또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인 2016년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요. 여기서 뽑힌 사람이 2017년에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 대통령 선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만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써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호감도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회사가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 전국에서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미 자천 타천으로 많은 사람이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뭐 그동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여겨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을 통틀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도 호감도에서는 선두를 지켰습니다.
네.
예, 조사 결과 클린턴을 좋게 생각하는 비율이 49%였고요. 반대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46%였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포인트 떨어졌고요. 클린턴이 지난 2013년 국무장관직을 떠난 후로는 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예, 사실 많은 전문가가 새해 들어서 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자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은 아니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 공세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네.
예, 그런 전망이 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클린턴 전 장관의 대항에서 나올 공화당 주자들의 그 호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공화당 후보군 가운데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이 제프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와 형이 이미 미국 대통령에 오른 바 있죠.
네.
예, 부시 전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33%였습니다. 그 밖에 대선에 나간다고 일찌감치 발표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25%,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24%, 그리고 스콧 워커 현 일리노이 주지사가 2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제프시 전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예, 바로 오늘 공화당 후보를 뽑는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느냐고 이 공화당원들과 공화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응답자 가운데서 20%가 제프시를 택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13%, 스콧 워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12%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실 20%라면 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건 아닌데요.
네.
예,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제프 씨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호감도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당내 지지도에서 여전히 선두인데요.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죠.
예, 바로 신뢰성과 보통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네.
예, 지난해 6월 이후 이 클린턴 전 장관을 믿을만하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7%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예.
예, 클린턴이 서민들의 문제를 잘 안다고 대답한 비율도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의 전자우편이 아니라 개인 전자우편만 썼다는 점, 또 재임 중에 주고받은 전자우편 가운데 약 절반을 지웠다는 사실이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과연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군의 자살률이 지난 2005년 이래 두 배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미군 자살률이 크게 느니까 혹시 미군이 2001년부터 수행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미국 내 언론이 이런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미 국방부 원격진료기술센터가 미 의학협회 정신과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예, 이 논문은 미군 자살률이 전쟁터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두 전쟁터에 복무한 군인 가운데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예, 연구진이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복무한 군인 390만 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전쟁에 간 군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만 명당 18.86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장에 가지 않은 사람 10만 명 가운데 17.78명이 자살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장에 다녀온 군인의 자살률이 약간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예.
예, 참고로 일반 미국인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으로 10만 명당 13명입니다.
네. 이 전쟁터에서 어쨌거나 끔찍한 경험을 하고 온 군인들이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결과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눈길을 끄는 결과가 군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군에 들어가서 4년 안에 전역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좋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 불명예 제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현역 군인들의 자살도 문제지만 이 퇴역 군인들의 자살 문제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투 경험이 자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마이클 샌바움 씨는 이 조사 대상 가운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갔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유용하긴 하지만 전투에 얼마나 노출됐는가에 따라서 군인들을 분류하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이 말은 곧 전투 행위가 병사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되는 건데요. 샌바움 씨는 전상자 자료와 다른 전투 관련 통계들을 종합해서 이 참전 군인들의 자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 토너먼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프로야구, 프로농구, 그리고 프로미식축구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프로 선수들의 경기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아마추어 경기가 있는데요. 바로 NCAA의 남자 농구 챔피언십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인기가 광적이라고 해서 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을 3월의 광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잠시 그 열기 느껴보시죠. 네, 지난해 결승전에 오른 켄터키 대학과 커네티컷 대학의 결승전 마지막 장면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경기를 25초 남겨놓은 시점에서 4점을 앞서가던 커네티컷이 승리의 수혜기를 박는 자유투를 성공시키자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커네티컷 대학의 승리로 2014년 3월의 광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He can't connect. Here's Boatwright. Celebration, my friends. This championship belongs
to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Huskies. 자, 그리고 올해는 지난 3월 19일에 3월의 광란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 NCAA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NCAA가 주관하는 남자 대학농구 대회는 매년 3월에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 3월 19일에 본격적인 64강전이 시작됐고요. 치열한 경기를 치른 끝에 이제 최종 4팀만 남았습니다. 4월 4일에 4강전이 열리고 4월 6일에 대망의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회 진행 방식이 재밌습니다. 이 남자 대학 농구단이 미국에 약 12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월의 광란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겨우 64개 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64강에 뽑히려면 아주 피말리는 경쟁을 뚫어야만 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농구팀이 올라와서 붙으니까 경기 수준도 아주 높고요. 또 경기가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토너먼트 방식이라 경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한국말로 승자 진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경기에 이긴 팀이 다음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판 승부로 경기에 지면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한 우승 후보라고 해도 한 번 지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판 승부다 보니까 강팀이 약팀에 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 3월의 광란에서도 이 강팀이 약팀에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변이 자주 나오면 경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프로농구의 경우는 대도시에만 농구팀이 있지만 대학농구는요. 해당 대학이 있는 곳이 이른바 팀의 고향이 되니까
네.
그 해당 지역 사람들이나 학교 출신이 더 열기를 보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전통의 맞수끼리 맞붙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들과 이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경쟁심이 어우러져서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월의 광란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한 운동 경기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방송 중계권료. 그러니까 네. 이 운동 경기를 방송하는 방송사가 대회 주최 측에 줘야 하는 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그 미국의 CBS 방송이 14년간 약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중계권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7천만 달러 이상을 내는 셈인데요.
네.
이 3월의 광란이라고 해봐야 고작 2주일 남짓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런 돈을 주고 중계권을 가져가는가 보면 이 미국 남자 대학 농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3월의 광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브래킷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승리팀 맞추기 내기 놀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그 농구 애호가들은 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진표가 결정되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끼리 누가 승리팀을 더 많이 맞추는지 내기를 걸곤 하는데요. 또 단체나 기업이 거액의 상금을 내건 내기 대회를 열기도 하고요.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거액의 도박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가는 금액이 엄청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게임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대진표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써놓는 일명 그 브래킷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4천만 명이고요.
네.
내기에 던져진 대진표가 7천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AGA는 개인이 내기에 거는 돈은 대진표당 평균 29달러로 총 20억 3천만 달러에 달하고 단체나 기업이 내건 상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90억 달러까지 불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90억 달러라고 하니까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은 잘 안 옵니다.
네, 시카고 트리빈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이 90억 달러면 이 미국 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운영에 투입하는 연간 예산 69억 달러보다도 많고요. 우주항공국, 나사의 예산 18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학생들의 농구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는다니까 참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브래킷 게임을 모두 맞추는 사람에게 무려 10억 달러를 내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10억 달러 누군가요?
네, 바로 세계적인 갑부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었습니다.
네.
버핏은 지난해 금융대출회사 퀵콘과 손잡고 NCAA 남자농구 64강의 승리팀을 모두 마치는 사람에게 10억 달러의 상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여지없이 그 강팀이 약팀에 무너지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이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예측이 모두 어긋났고요. 결국 버핏은 그 사람들에게 선심만 쓰고 결국엔 본인이 내기에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농구 광으로 알려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취임 후에 매년 방송을 통해서 브래킷 게임에 참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백악관에서 직접 대진표에 줄을 그어가며 우승팀을 예측하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팀을 지목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chances are high. And I'm putting Kentucky in here. Kentucky obviously has as good of a chance. As any team, they are prohibitive favorites.
네, 들으셨죠? 켄터키 대학을 우승팀으로 꼽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우승을 맞춰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 우승팀으로 예상한 대학들이 번번이 1차전에서 탈락하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우승팀으로 지명되는 걸 그리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전망이 적중해서 과연 켄터키 대학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NCAA 남자 농구 챔피언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자 대학 농구 3월의 광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데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하지만 NCAA는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다시 대학과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NCAA, 그 미국 대학 체육협회가 추구하는 목표 때문인데요. NCAA에는 그 농구나 미식축구 등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이 소속돼 있는데요. NCAA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은 물론이고 학업과 사회적으로도 균형 잡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미 전역에 운동을 하는 대학생 선수가 46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 졸업 후에 그 프로 선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가 돼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대학 졸업장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학생 선수로서의 경험과 인생의 교훈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NCAA가 매년 대학에 지원하는 스포츠 장학금만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NCAA의 남자 농구 챔피언십도 바로 이런 목표 아래 진행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 대학들은 NCAA가 제공하는 장학금과 분배금을 가지고 농구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로 다가온 4강전에서는 그럼 어떤 팀들이 경기를 벌이게 됩니까?
네, 올해 4강에 오른 학교는 켄터키대와 서부조 1위인 위스콘신대, 또 남부조 1위인 듀크대와 동부조 1위인 미시간 주립대로 정해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오는 4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단판 승부로 결승 진출팀을 정하고요. 결승전은 같은 장소에서 6일에 열립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우승 후보로 점찍은 켄터키 대학이 사실 올해 우승 후보 영순이지 않습니까?
네, 켄터키 대학은 작년 준우승팀인데요. 네. 올해 성적이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선에서 치른 34개의 게임을 모두 이겼고요. 본선 토너먼트에서도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두 게임만 더 이기면 40승으로 남자 대학 농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NCAA 역사상 최다승 우승 기록은 지난 2012년 켄터키 대학이 달성한 38승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미국 가수 A Great Big World와 크리스나 아귤레라가 부릅니다. Say Something 감상해 보시죠.
Say something I'm giving up.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And I so small,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at all, and I will stumble and fall. I'm still learning to love. Just starting to crawl.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m sorry that I couldn't get to you.
Oh,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드릴 미국인은 지난주에 만나봤던 쉐럴 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쉐럴 리드입니다.
My name is Cheryl Reed. I'm the assistant director at Annandale United Methodist Weekday Preschool.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선생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셰럴 리드는 플로리다주에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고요. 버지니아에 와서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 유아원에서 20여 년 가까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
셰럴 리드가 소개하는 미국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international kind of connected family. My middle daughter is engaged to a gentleman from Ghana. And my youngest.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가족이 되는 미국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사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큰딸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청년과 약혼을 했고요. 둘째 딸은 말레이시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일본인 혼혈 2세와 약혼한 상태고요. 제 아버지는 독일계 영국인이에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주리주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죠. 어머니는 영국 북부 지역에서 이민 왔으니까 저는 유럽계 미국인인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출신이에요. 남편의 의붓동생은 홍콩 출신이고 친여동생 중 한 명은 베트남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음식을 다 맛볼 수가 있답니다.
Food from everywhere. We eat good.
정말 이 가족이 모여서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먹는 팥넉 파티를 하면은요,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한 식탁에서 맛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유럽에서 건너와 미국에 정착한 백인 가정에 동양인 며느리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위,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을 멜팅팟, 그러니까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문화나 언어가 미국이라는 아주 큰 그릇에 담겨 녹아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멜팅팟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샐러드 볼이라고 해서 야채 접시 위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들을 담으면 같이 섞여 있어도 먹어보면 또 각자의 맛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미국도 그 샐러드 볼처럼 이민자들이 자기 문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이 샐러드 볼이라고도 합니다.
예, 셰럴리드는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가족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미국의 다문화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3살, 4살 된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2세 아이들 중에는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영어와 미국 문화를 접하기도 합니다. 셰럴 리드는 유아원에서도 미국의 샐러드 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유아원 아이들이 자기 모국어를 유지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We have all these hellos done in different languages up on a wall as people come in the building so that they can see them.
저희 학교 건물 안에 들어오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벽에 적혀 있어요. 저희 학교에 오는 모두를 환영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 유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모국어를 유지하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쓰는지 적어달라고 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둡니다.
Greek. When you came to class the first day, I would say "Kalispera," which is "Good morning" in Greek. And you could
수업 첫날 아이에게 그 나라 말로 인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그리스에서 온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수업 첫날에 그리스어로 "Kalispera," 좋은 아침이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나 그 말 알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낯설어 하는 아이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다문화 사회는 이렇게 유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먼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도 되면서 이 다문화 사회의 첫걸음을 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학생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are a lot of multicultural people in school and there's many different ethnicities.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서로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물론 내 친구들 중 대부분은 미국 애들이지만 히스패닉, 베트남, 중국인 친구들도 많아요.
And China in my school.
In Lanier, there are diverse races. Let me introduce my friend, Jonathan, and he is Chinese American.
르니어 중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제 친구들을 소개해 볼게요. 제 친구 조나스는 중국인 2세고요. 요셉은 중동에서 왔어요. 곤잘로는 멕시칸 2세고요. 드로우는 아르메니안이에요. 우린 친한 친구들이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에 서로 얘기하며 놀아요.
정말 다국적 친구들을 갖고 있네요.
네,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Good thing about many multicultural diversity is that I can meet a bunch of people that I never knew their country.
좋은 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전혀 몰랐던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전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전 제 친구들 부모님이 살았던 나라 중국과 멕시코, 중동 지역을 가보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또 다문화 환경에 놓인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Once in a year, they get foods and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just put them into one.
저희 학교는 1년에 한번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한 군데 모아놓고 축제를 벌여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보고요. 그 나라 문화나 전통을 경험할 수 있죠.
네, 학교에서 음식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가 전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 문화죠.
그렇죠.
예, 미국은 이 동네에 있는 작은 쇼핑몰, 그러니까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만 가도 인디언 식당, 타이 식당, 아프리카 식당 등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난데일 고등학교 교사였던 랍 스노우화이트도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접하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I was a high school teacher at the local school. It was fully embraced, so the multicultural. The kids we'd have like Ecuadorian food one day or Peruvian food or kids would come by.
제가 교사일 때 학교에 다문화의 날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데 하루는 에콰도르 음식을 맛보고 다른 날은 페루 음식을 접하고 그렇게 한국 음식, 아프리카 음식, 파키스탄 음식 등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경험하는 거죠. 남미에서 온 아이가 시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이가 볼리비안 음식을 접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랍 스노우화이트는 미국 사회에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려면 다 함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re's a lot of interesting people in America. I was a high school teacher at the local school in Annandale High School, right down the street. The kids were from all over the world. There were 87 recognized languages. So if a kid was bad,
미국은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애난데일 고등학교 교사일 때 그 학교에만 87개 언어가 존재했어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말을 하면 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Somebody would say something like how are you doing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the other kid thought they were making fun of them.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친구들은 웃기는 거라 생각하고 서로 밀며 장난치고 때로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선 영어만 쓰는 걸로 규칙을 정했죠. 규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긴 정말 큰 나라고 그 어디보다 다양성을 가진 나라니까요.
네, 학교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쉐럴리드가 얘기하는 미국의 다민족 사회는 이렇게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서 공공도서관과 가족여행에 대해 전해주었던 아만다 기억하시죠?
예.
예, 아만다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One thing I loved about growing up is...
자라면서 한 가지 좋았던 건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국인 친구였던 르네이 엄마는 학교에 오셔서 중국의 설날에 대해 소개해 주셨어요. 빨간색 봉투에 뭘 넣어오기도 했고 또 신화 속에 나오는 용 드래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드래곤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또 라오스에서 온 친구 캐런은 라오스에서 자랄 때 얘기를 제게 들려주곤 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네, 미국의 다문화 사회가 어릴 때부터 이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만다는 나중에 친구들의 나라들,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여행을 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대학에서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I got to learn about different countries. I remember going over to my friend Renee's house and her family took off shoes at the door. Okay. My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다른 미국인들처럼 우리 집도 항상 신발을 신고 집안을 걸어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서 그렇게 해보니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산다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생활 모습이 서로 노출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그 나라에 가보고 싶어졌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대학원에서 외교 정책을 전공하게 됐고요.
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쉐럴 리드가 전하는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계속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입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는 미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식물원과 의사당 건물 근처에 있습니다. 전 사실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져가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확실히 짧고 기분 좋은 퇴근길이었습니다.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the taxi driver on my way home.
네, 제가 택시 운전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Try to pick out today's phrase.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
잘 들어보세요.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Right here.
Uh-huh. Okay.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1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give me 1 second. Give me 1 second이죠. Give. G-I-V-E, give는 주다라는 뜻이고 one second 하면 1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ive me 1 second 하면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Give me 1 second. If someone wants a few more minutes of time, they would say, give me 1 second. Give me 1 second.
제가 택시 운전사에게 let me pay you. So give me 1 second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Right here.
Uh-huh. Okay.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Okay.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1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잠시 시간 좀 줄래? 곧 내려갈게. 그럼
그렇죠? Can you give me one second? I'll be right down. 숨 좀 돌리게 시간 좀 주세요. 맞습니다.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one second.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one second. 오늘 배운 영어 표현, give me one second.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Give me one second. 이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제이슨 워커의 다운 골랐는데요.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know where I'm at. I'm standing at the back, and I'm tired of waiting. Waiting here in line, hoping that I find what I've been chasing. I shot for the sky. I'm stuck on the ground. Why do I try? I know I'm gonna fall down. I thought I could fly, so why did I drown? I'll never know why it's coming down, down, dow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2년 4월 3일 오늘, 소련의 독재자 조지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 동안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98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1966명 중 1108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의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오늘,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이후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드와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 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도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